통곡과 기쁨이 만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에스라서를 보게 됩니다. 아쉽게도 1장, 2장이 지나가고 오늘 3장 첫 초입인데요.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는 첫 번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그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70년 만에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처음으로 했던 7월의 첫 하루부터 시작했던 것은 제단을 쌓는 일, 번제를 드리는 일,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나라를 세우라라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나라를 세워라, 집을 지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는 뭐예요?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의 첫 번째는 예배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제단을 쌓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자녀가, 그리고 내가 혹은 내 주변의 지인들이 회복해야 된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배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오늘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시 한번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예배를 통하여 두 가지 특징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한 사람 같이 모인 예배. 왜 한 사람 같이 모인 예배냐?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히브리어를 보니까 일제히라는 단어가 원래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한 사람 같이 모이니라. 한 사람 같이 모이니라. 그러니까 이 한 사람 같이 모인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KC 에하드예요. 에하드. 여러분, 에하드라는 말 혹시 종종 들어보셨죠? 에하드가 뭐죠? 에하드는 하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가 에하드 올레이션스 기도 운동, 김현희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크리스찬, 한 명의 크리스찬이 한 명의 유대인을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 운동에서도 에하드. 그러니까 이 에하드란 말을 왜 짓게 되었느냐? 저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한 사람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란 말을 하나라는 말을 쓸 때 에하드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한 사람 같이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 명이, 여러 사람들이 한 사람 같이 될수 있을까요?를 저는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사람 같은 마음이 될까? 여러분, 이 일곱째 달, 이 티슈리 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거룩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7월 1일, 그러니까 일곱 번째 달첫 번째 일일이 무슨 날이냐면 나팔절이죠, 그렇죠? 나팔절을 왜 부냐? 회개하라.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회개해야 된다고 하면서 회당에서 이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붑니다. 아주 큰 나팔을 불죠. 소리가 진짜 큽니다. 그 회개의 달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회개해야 된다. 모여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또 10일 뒤에 뭐가 있죠? 욤키푸르,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 그리고 또 5일 뒤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들이 숫꽃, 이 초막절. 우리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서 초막절, 일주일 이상을 초막절, 초막에서 함께 먹고 자면서 마시면서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고생했던 광야의 시절을 기억하고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하는 달이니까 한 사람처럼 될까요, 아닐까요? 한 사람처럼 되겠죠. 제가 1년에 한 번쯤은 꼭 텐트에 5일 이상을 사는데요. 여러분, 텐트에 살면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됩니다. 왜냐면 너무 불편하거든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도 불을 때워야 되고요. 또 불편한 가운데 함께 먹고 마셔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요. 생활이 되게 심플해집니다. 그렇죠? 공부도 안 해도 됩니다. 스마트폰도 안 봐도 됩니다. 삶이 심플해지면 한마음 되기가 너무나 좋아요. 저는 저희 자녀들 데리고 텐트에 살곤 하면 우리 아이들이 흩어졌던 마음이 우리 가족이 한마음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곤 합니다. 아마 그런 시절에 70년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텐트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낯선 이방인 국가에 살던 그 자녀와 함께 7일을 함께 텐트에 사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겠죠. 한마음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한마음이 됐던 이유는 또 다른 데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보시면요,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특이하게 느꼈던 것이 물이라는 건 아마 돌아온 백성들이겠죠.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모든 나라 백성. 왜 갑자기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나라 백성은 70년 동안 이미 살고 있는 다른 나라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70년 동안 돌아와 보니 자기들의 집, 자기의 조상들의 집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이들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두렵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오랜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이미 팔레스타인에는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그래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갈등의 상황이 오늘 이 가운데 있는 거니 이들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매우 두렵죠. 매우 두려운 과정 가운데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할수 있는 건 번제를 드리는 일, 예배를 드리는 일밖에 없으니 그러니 또 하나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선택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맞는데, 제 경험으로는 예배를 드린다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삶이 변하진 않으니까. 내 삶의 조건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바뀌진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아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진짜 신앙은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선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죠. 신앙은 선포하는 거예요. 신앙은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선포할 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보다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너진 돌 위에 제단 하나로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연합은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제단 위에 보이지 않는 성전의 기초를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기초는 돌이 아니라 하나 된, 한 사람의 마음이 된 연합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음의 연합이 예배의 기초예요. 우리 모든 예배 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한 사람의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기초다. 우리 안에 있는 분열된 마음, 우리 안에는 불평하는 마음, 우리 안에 있는 비판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 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 같이 드리는 예배,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감정과 세대가 교차하는 더 깊은 예배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단순히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 된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에 그 자리에서 그들은 통곡과 기쁨이 함께 울려 퍼지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는 아마도 이 이민교회 안에도 분열과 갈등은 여전히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새가족들이 오시고요. 작년 저희가 통계만 해도 900명 이상의 새가족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늘 기존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영어권 문화 안에 있고 우리는 한옥권 문화 안에 있고 그것을 하나 되게 하다 보면 늘 고민되는 지점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가족 안에도 늘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내 자녀와 한 마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인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외롭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한 가족인데 왜 외로울까? 이 고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초막절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여행을 텐트를 한번 치고 한번 가보세요. 불편하시겠지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수 있는 줄 믿습니다. 불편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십자가 아래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특징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따라하겠습니다. 통곡과 기쁨이 만난 예배. 아까 잠시 PPT에서는 눈물과 기쁨이 만난 예배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예전에 보내놓고 또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 눈물이란 표현보다는 통곡이란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대성통곡이란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 지대가 처음 기초가 세워진 걸 보고 이 70년 만에 오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왜 대성통곡을 했을까요? 내가 옛날에 봤던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렇죠? 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 성전이 훼파되어진 상태에서 또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니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어제도 우리가 52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첫 삽을 떴던 비엔나 성전을 처음으로 지으시고 또 센터비 성전을 지으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고 눈물이 납니까? 52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죠, 그렇죠? 옛적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주일학교를 했던 그 기억들이 생각나면서 그런데 여전히 지금은 내 자녀가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다면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 그 어머니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뭔가 예배가 무너진 가정이 있다면 그 예배를 다시 세우게 되었을 때 함께 옆에서 같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눈물이 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성통곡은 깊은 울부짖음입니다. 이 베이가돌이라고 하거든요. 베이가돌, 히브리어로. 이 베이가돌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고요. 깊은 울음이에요. 내 영혼 끝에서부터,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져 나오는 눈물이에요. 오열한다라고 표현하죠. 오열한다.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은 70년 만에 자기들이 태어난 곳은 어디예요? 이방인 나라죠. 페르시아 땅이죠. 그 땅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이라는 걸 지으니까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너무 기뻤던 겁니다. 그래서 즐거이 찬양하고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의 어르신들은 대성통곡을 하고 있고 근데 그 젊은이들은 그 마음을 몰라요. 왜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는지 그 의미를 잘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제일 좋은 건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또 한편에서 젊은 세대는 아 이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이방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 번제를 드리면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예배라는 거죠. 통곡과 기쁨이 공존한 예배를 그들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뭐 성전도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배니까 불편하고 불완전하고 뭔가 하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대성통곡과 기쁨이 기대가 공존한 예배죠. 여러분 대성통곡은 기억의 예배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70년 만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성전을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을 기대하는 회복을 기대하는 우리를 심판 가운데 두셨지만 이제는 용서하시고 그 인내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대성통곡의 예배 그것은 기억의 예배죠.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축제를 벌이는 그 찬양의 현장은 뭘까요? 그들은 소망의 예배를 드린 겁니다. 기억의 예배와 소망의 예배가 함께 공존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이 기억의 예배와 소망의 예배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소망하는 거잖아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깊은 만족으로 여길 때 우리의 감정이 진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통곡의 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 진실한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김한용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면서 이렇게 눈물을 십자가에 눈물을 흘리신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고 내 안에 눈물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거의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십자가 복음 설교를 하면서 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교회가 있는데 그 십자가 교회 앞에 가면 뭔가 다르다. 새벽에 들어갔는데 그냥 정말 눈물이 쏟아지고 그 다른 예배를 내가 주님께 기도로 드렸다라는 고백을 하시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고백에 얼마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다시 한번 내가 십자가로 돌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성통곡할 수 있는 현장은 어딜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아래인 줄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과 찬양의 미소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대성통곡할 수 있고 진실하게 통곡할 수 있고 하지만 소망함으로 기뻐함으로 뛰며 찬양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3장의 예배는 미완성입니다.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의 예배는 여전히 불안하고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 후에 예수님은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시죠. 우리가 이제 드리는 예배는 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제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 통곡과 기쁨이 완전히 만났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통곡합니다. 그분의 고난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쁨을 노래합니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의 통곡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완벽한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무너진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는 너의 통곡과 기쁨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너를 세우리라. 통곡과 기쁨이 만난 예배, 바로 그곳이 십자가 아래의 자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통곡과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삶이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